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중앙군사위가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중앙군사위 7기 5차 회의에서 총참모부가 추진했던 대남 군사행동을 전면 중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 정식 중앙군사위 회의가 언제 열릴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면서 군사행동을 경고했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면서 대적 행동의 행사권을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사흘 만에 연락사무소를 실제로 폭파했으며 대남 전단 살포와 함께 군사 위협을 가했습니다. 또 대남 선전용 확성기를 DMZ 일대 20여 곳에 설치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 일부를 설 만에 도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미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동맹인 한국과 치열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어제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 서울지부가 개최한 인터넷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볼튼 전 보좌관이 국무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자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무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언제나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긴장을 다루는 데서도 목표가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핵 합의 탈퇴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할 경우 이란은 미국과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TV로 중계된 연설에서 미국과의 회담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미국이 핵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2015년 체결한 핵 합의에서 탈퇴한 데 대해 사과하고 보상할 때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대화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단지 말뿐이며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유럽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그들은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란은 법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 DC에서의 자치구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내가 대통령인 이상 워싱턴 DC에 결코 자치구는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그들이 그러려고 할 경우 심각한 물리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시에 자치구를 설치했다고 주장한 이후 나왔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지난달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용의자 단속 과정에서 목누르기 체포로 사망하면서 촉발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향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글이 과학적인 행위에 관한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수인 내용을 숨겨버렸습니다. 트위터는 이 글을 읽기 위해서는 포기를 누르도록 조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이 자사의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고 안내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앞으로 몇 주간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미 핵심 보건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미 하원 에너지 청문회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연기됐던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가 정규 개막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한편 미 존스 호킨스 대학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234만여 명과 12만 1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9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 호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926만여 명에 달했으며 전체 사망자는 47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내 알려지지 않은 핵 관련 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국가들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층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핵심 고위 당국자들은 직면하는 영내의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 호주 등 영내 주요 국가들과의 통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내일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0도에서 21도, 낮 최고 18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 내 알려지지 않은 핵 관련 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3일 공개한 2020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 징후를 포착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IAEA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 8월 중순까지 영변 핵연구시설 내 5메가와트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가동으로 보이는 징후를 관찰했으며 2018년 8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또 12월 초 이후 원자로가 계속 가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IAEA는 원자로 가동 중단이 이뤄진 시점에 대해 사용 후 연료를 제거하고 새로운 연료를 주입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국무부는 이런 내용을 자체 보고서에서 다시 언급하며 북한의 핵활동이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국무부는 매년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핵과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현황 등을 담은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4월 15일 이 보고서의 요약본을 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당시 요약본이 공개된 직후 BOA에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더 많은 핵물질을 생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핵물질을 무기화하려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영변 핵연료봉 제조공장에서 원심분리 농축시설이 사용된 징후가 있었다는 사실과 남동부지대의 건물에서 화학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기한 IAEA 보고서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건설 중인 경수로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완공되고 가동될 경우 북한에 매우 적은 전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는 타당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우라늄 농축 기술이 핵무기를 위한 핵물질 생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2018년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선 거의 확실히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북한이 선택한다면 또 다른 핵실험 장소를 개발할 수 있다는 지난해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내 미확인된 핵시설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유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핵 관련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북한이 2003년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 이미 조약 2항과 3항,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와 약속한 안전협정을 위반했고 현재도 위반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여는 등 핵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핵 활동을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는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목표이며 미국은 그 목표를 향해 북한과의 지속적인 외교적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생물학 무기 역량 개발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하고 있고 생물학 물질을 개발, 생산한 것은 물론 이를 무기화했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군사적 목적을 위한 충분한 양의 생물학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국가들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등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층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위협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국방부는 22일 발표한 다층 국토미사일 방어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 등 불량 국가 적대국들이 위험한 능력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들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영내 침략 자원, 미국의 잠재적 대응 저지 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들 불량 국가들은 미국을 억압하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동맹과 동반자들을 방어하려는 결의를 약화시키기 위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미국에 대한 위협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거듭된 외교적 관여에도 불구하고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과 시험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은 불량 국가들의 미사일 위협보다 앞서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층 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 방어망 구성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상발사 중간 단계 방어체계 GMD와 차세대 요격체 NGI의 조합입니다. 현재 배치된 44개의 지상발사 요격체와 향후 배치될 NGI를 포함해 총 64개의 요격체를 배치함으로써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해상에서 운용되는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지상의 SM-3 블록2A 요격체계 그리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조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적 미사일이 날아오는 중간 단계의 마지막 구간에서 추가 방어망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GMD와 함께 해상, 지상에서 추가로 중심 깊은 방어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다 촘촘한 미사일 방어망을 통해 적 미사일을 요격할 기회를 높임으로써 본토 방어체계의 총체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국토가 더 이상 불량 국가들의 미사일 위협 범위 바깥에 있지 않으며 이 같은 위협들이 증가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미국이 불량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보완적인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는 향후 효과적이고 믿을 만한 방어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북부사령부, 미사일 방어청 등의 미군 핵심 고위 당국자들은 영내 직면하는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 호주 등 핵심 영내 국가들과의 통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힐 미국 미사일 방어청장은 23일 몇몇 지역에서 수년 전까지만 해도 매우 활발한 활동을 보여온 적성국의 탄도미사일 역량이 조용히 계속 고도화를 진행 중인 대목이 가장 큰 우려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I remain concerned about my bread and butter, which is ballistic missile defense, because it has not gone away, despite the quietness that we might be.
힐 청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사일 옹호 동맹, MDA가 23일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일부 지역의 적성국들의 탄도미사일 역량 고도화 움직임 때문에 방어 전략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자산을 다층 방어에 활용하는 것은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화상회의에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작전국장인 스티브 컬러 해군소장은 미군의 미사일 방어 역량만으로는 역내 직면하는 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특히 핵심 협력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와의 미사일 방어 통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lor 소장은 이들 세 개 나라가 모두 이지스 체계를 갖추고 정기적인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며 미사일 방어는 파트너 간 통합성 측면에서 최우선 선도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괌에 대한 통합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는 이 같은 노력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며 360도 전방위 방어 능력 도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Nexus for command and control, logistics, and power projection. We like to comment here in Indo-PACOM that not only do we have to fight from Guam.
컬러 소장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소재한 괌은 역내 전체적인 지휘 통제에 매우 중요한 결합체이자 병력 투사와 보고 측면에서도 핵심 장소라며 단순히 괌에서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닌 괌 방어를 위해 싸울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북부사령부 작전국장인 케빈 허크 육군 중장은 전 세계에 전개되어 있는 미사일 방어 자산의 통합이 미 본토 방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know that using sensors that are out there already to feed into a common system really help in our homeland defense design.
다른 많은 지역이나 해저에서 발사될 수 있는 미사일 위협을 전체적으로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어 자산들을 공통의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미 본토 방어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최근 일본 정부가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중단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힐 청장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며 도입 과정에서 배치 지역의 주민 여론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A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level to make a decision on what they're going to do, and fundamentally, what the issue is the site. And those of you who have done the military construction,
스티브 컬러 해군 소장은 배치 지역 문제 등을 해결하라는 일본 정부의 능력을 존중한다며, 다만 미국의 관점에서는 역내 탄도 미사일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threat hasn't changed, and certainly from our perspective. And I think they would agree.
컬러 소장은 최종적으로 일본 역시 이 같은 미국의 위협 인식에 동의할 것이라며 중요한 건 미일 동맹이 강한 동지적 관계에 기반해 적성국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한국의 외교 일화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당신은 미국과 한국이 치열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하던 때라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이 동맹이고 친구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23일 미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동맹인 한국과 치열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의 민간단체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서울지부가 개최한 인터넷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볼튼 전 보좌관이 국무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자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무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언제나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협력하고 있었고 미국과 한국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동맹을 관리한다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긴장을 다루는 것도 같은 목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한국인들과 치열하고 매우 생산적이며 깊은 대화를 했고 오늘날에도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이는 미국과 한국이 서로 누리는 신성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며 미국과 한국이 동맹이고 친구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앞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재선에 근거했다는 볼튼 전 백악관 보좌관의 주장은 자신이 본 것과는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의 라디오 방송 휴 휘트 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출간된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볼튼 전 보좌관이 책에 서술한 내용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반영하지 않은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볼튼 전 보좌관이 정보를 많이 유출한 사람이었다며 심지어 정보가 도달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갈 실질적인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볼튼 전 보좌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대통령이 아직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볼튼 전 보좌관이 책을 내기로 결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일이 관행이 된다면 미국 국가안보에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VOA는 5차례에 걸쳐 한국전쟁의 의미와 시사점을 되돌아보는 기획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참전용사들이 보는 미북관계와 남북한을 전해드립니다. 김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8년 18살 어린 나이에 미 공군에 입대한 폴 커닝햄 씨. 커닝햄 씨는 입대 2년 후인 1950년 9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로 파병됐습니다. 3개월 전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한국전쟁이 한창인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공군 하사였던 커닝햄 씨는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과 인천, 평택, 김포 공군기지에 전파탐지소를 건설하고 전투기에 레이더를 수리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내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커닝햄 씨는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와 모든 것이 폐허로 변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것을 보면서 당시의 희생이 가치 있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We who served over there during the war are most pleased and proud of what South Korea has become.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병사들은 한국이 이처럼 변한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커닝햄 씨는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지만 북한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우들의 희생으로 한국이 지금의 모습을 이룰 수 있었다며 한국전 참전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공군 307 폭격 편대에서 B-29 폭격기 사수로 복무했던 톰 스티븐스 씨는 일본 오키나와 공군기지에서 매일 밤 북한으로 날아가 전투 임무를 수행했던 때를 기억한다며 전쟁의 기억과 전쟁터의 폭격음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한국의 한 교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믿을 수 없이 발전된 한국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If it weren't for the Korean symbols, language, alphabet, and that sort of thing, signs, you know, written in Korean.
길거리 간판들에 적힌 한국어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뉴욕시에 있다고 착각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스티븐스 씨는 수많은 네온 간판들과 고층 건물 등 대도시의 모습이 실로 놀라울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자신이 접한 북한 관련 뉴스는 북한의 집권층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 당시 보병 제3연대 소속으로 임진강에서 싸웠던 레리 키너드 씨는 한국만큼 미국의 참전에 감사를 표시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other country that I know of that has been as appreciative as South Korea for the countries that helped them to.
한국은 참전 용사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등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왔다는 겁니다. 키너드 씨는 현재 미국과 한국은 최고의 동맹국이라며 한국은 베트남 전쟁 때 군대를 파병하는 등 미국이 필요할 때 항상 군대를 보내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1952년 7월부터 1953년 11월까지 수원의 미 전투비행단에서 무전기 수리를 담당했던 찰스 게로드 씨는 한국을 떠날 당시 모든 건물들이 북한의 공격으로 무너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2007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대형 도시들처럼 변한 서울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가 미국의 뉴욕시처럼 발전한 분주한 도시의 모습이 마치 영화 오즈의 마법사를 보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I have to say, I It's hard for an American's mind to get around from rubble to robots.
게로드 씨는 몇 세대에 걸쳐 전쟁의 절망을 떨치고 위대한 나라를 만든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과 다른 길을 선택한 북한은 70년이 지난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aybe a satellite picture of North Korea being almost entirely dark except the capital and one other small area.
밤에 찍은 한반도 위성 사진을 보면 북한은 전기가 없어 수도와 몇 개 작은 지역들을 제외하면 완전히 어둠으로 덮인다는 겁니다. 게로드 씨는 북한 주민들이 가난과 공포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반도가 여전히 분단돼 이산가족들이 언제 서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개발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레리 키너드 씨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의 만남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희망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see any effort on the part of the North Koreans to do that. I personally feel like it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any kind.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국과 마주앉아 협상을 벌인 뒤 자신들이 합의한 것을 미국이 북한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현실에선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톰 스티븐스 씨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 북측으로 넘어갔을 때 또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희망이 있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예전의 긴장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2년 전 미군 유해 상자 55개를 반환하는 작은 조치를 취했지만 그 후로 어떤 추가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made a small step in that direction when they returned the 52 coffins.
스티븐슨 씨는 현 시점에서 미국이 방북해 유해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큰 진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닝햄 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의 공식 입장은 한반도 통일과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official stance is that we favor reunification, we favor denuclearization.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3만 6천 명 이상의 미군이 목숨을 바쳤고 공산주의가 승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커닝햄 씨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아 남북, 미북 간 긴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70년 전에 발발했던 것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계속된 한국전쟁에는 미군 178만 9천 명이 참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3만 6,574명이 전사하고 9만 2,134명이 부상했습니다. 커닝햄 씨는 현재 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 40만 명이 생존해 있다며 이들의 평균 나이는 90세의 고령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보내드리는 기획보도 내일은 네 번째 순서로 한국전 참전 전직 의원 4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이번 주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대부분 행사가 이전보다 축소된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오는 25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선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개최됩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규모가 축소돼 대부분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은 이날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에서 소수의 인사들만 초청한 가운데 간단한 헌화식을 진행합니다. 한국전쟁기념비재단은 이날 헌화식을 웹캐스트 방영할 계획입니다. 이날 헌화식엔 로버트 밀키 미 보훈부 장관과 켈리 맥키그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장, 내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 유미 호건 여사 등이 참석합니다. 한국 측에선 이수혁 대사와 표세우 국방무관, 손경중 6.25 참전 유공자회 워싱턴 지회장이 헌화식에 참석합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23일 VOA에 코로나로 인해 이번 6.25 행사는 예년과는 달리 대규모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참전용사 위문공 등 대규모 행사는 후반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역 민간단체들도 이날 한국전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온라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미경제연구소는 25일 한국전쟁 70년 우정포럼, 한국전쟁을 기억하며라는 주제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라이브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엔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과 이수혁 한국대사가 연설자로 참여합니다. 또 한국계 미국인 앤디 김 민주당 하원 의원과 스티븐 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등이 참여합니다. 퀸시 연구소도 이날 미국 민주주의와 경제, 사회에 대한 한국전쟁의 유산이란 주제의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엔 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을 촉구해온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이 연설자로 참여합니다. 뉴욕의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이날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의 온라인 상영회를 개최하며 빈센트 브루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참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선 한국전 70주년을 기념하는 법안과 결의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원은 한국전 70년을 기념하며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과 법안이 총 4건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테드 유호 하원 의원 등 한반도 관련 주요 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 정부가 주최하는 한국전 70주년 기념 행사 일정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전쟁 중 숨진 한국군 유해 147구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행사가 하와이에서 열렸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현재의 굳건한 미한 동맹은 영웅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와이 펄하버 히컴 합동기지에 23일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 대장, 유엔군 사령부 마크 질레트 참모장, 미 국방부 전쟁포로와 실종자 확인국 다리우스 바나지 부국장, 박재민 한국 국방차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한국전쟁의 총성이 멈춘 1953년 이후 67년 만에 한국전쟁에서 숨진 한국군 유해 147구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행사가 열린 겁니다.
The other 146 have been placed aboard the aircraft before you. Today, we honor these soldiers who have made the ultimate sacrifice.
행사 진행자는 앞에 놓인 하나의 관에 한국전에 참전해 희생된 군인의 유해를 담고 있고 나머지 146개의 관은 비행기에 실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에서 궁극적인 희생을 할 군인들을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필립 데이비슨 사령관은 미수습 전사자들을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것은 그들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 때문이라며 결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pay tribute to our Korean Wa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along with the families of service members missing in action and the fallen.
데이비슨 사령관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나라를 위해 전사한 참전용사와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굳건한 미한 동맹은 전쟁에서 희생된 호국 영웅들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alliance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a special bond built on mutual trust, shared values, and an enduring friendship.
미한 동맹은 상호 신뢰와 공통된 가치, 그리고 오랜 우정을 기반으로 한 특별한 유대라는 겁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철통 같은 동맹은 60년 넘게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수호한 현대 역사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DPAA의 바나지 부국장은 이날 유해 송환은 한국 국방부의 유해 발굴 감식단과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와 실종자 확인국의 강한 파트너십과 긴밀한 협력으로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Today was made possible by the strong partnership and sustained cooperation between MACRI and DPAA.
또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전 참전용사 유해 봉환 행사가 더 자주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송환되는 유해는 147구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 77구는 북한이 2018년 7월 송환한 한국전 참전 군인들의 유해가 담긴 55개 상자에 들어있었고 나머지는 1990년대 초 송환된 상자 속에 있던 유해입니다. 리티커 DPAA 공보관은 이는 과거 송환과 마찬가지로 DPAA와 한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사이에 강력하고
오랜 기간 지속된 파트너십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유해 귀환식은 이달 25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립니다. 이 행사에는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한국군 가족 7명이 참석합니다. 또 이날 한국이 발굴한 미군 유해 6구가 유엔군 사령부에 넘겨지고 이어 6월 26일 혹은 27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하와이로의 유해 송환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대적 행동 차원에서 인민군 총참모부가 제시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4.27 판문점 합의를 준수하자며 군사행동 계획을 아예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고 북한 대외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이 24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군사위가 예비회의에서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과 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 대남 전단 살포 지원 등 4개 군사행동을 당 중앙군사위 승인을 얻어 실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보류 결정으로 지난 4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비난 담화로 시작해 모든 남북 연락 채널 차단과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 등 연이어 강행한 대남 강경 조치가 군사 도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단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예비 회의에서는 또 당 중앙 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 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했고 본 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화상회의로 열린 예비회의에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참석했다고 밝혔지만 김 위원장의 관련 사진은 일절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최전방 지역에 재설치 작업을 벌여온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 일부를 사흘 만에 도로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또 조선의 오늘과 통일의 메아리 등 북한 대외선전 매체들도 군사행동 계획 보류가 발표된 2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한국을 비난하는 10일 삭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이 군사행동 보류가 아닌 철회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북한에서 이걸 보류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완전히 철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확고하게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통일부도 북한 측 보도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남북한이 모두 4.27 판문점 합의를 준수하자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남북 간 합의는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와는 별도로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대면 회의가 아닌 화상 회의를 주재한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며 북한 보도를 기준으로 김 위원장이 화상 회의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중앙군사위원회 회의가 확대 회의가 아닌 예비 회의로 열린 것에 대해서도 예비 회의는 과거에 보도된 적이 없어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지시인 만큼 당 중앙군사위 본회의까지 대남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등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예비회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언제든 대남공세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1일 오후부터 전방지역에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 재설치 작업에 나서 철거 작업에 들어가기 전 30여 곳에 확성기를 들여놓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또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전단 1200만 장과 여러 살포 수단을 준비해놓고 있다며 한국을 향한 살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하면서 고조됐던 한반도 긴장 국면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일시적인 숨고르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따라 대남 공세 수위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계속해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대적 행위 차원의 군 총참모부의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데 대해 한국에선 북한이 소기의 1차적인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빌미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낸 비난 담화를 시작으로 20일간 전개된 북한의 대남 공세가 내부 불안을 외부로 돌려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게 북한의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인한 심각한 내부 경제 사정과 미국의 군사적 압박 강화, 대남 공세가 지나칠 경우 한국 내 여론 악화 등 역작용을 우려한 때문이기도 하다는 관측입니다.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어느 순간 국면을 전환시켜야 될 것인가 고민은 해왔다고 봐요. 그런 취지에서 예전에 한번 한국 정부의 처신에 따라서 다음 행동을 계획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북한으로서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그러한 여러 사안을 고려해서 즉 현 단계에서는 한 발 물러서자 하는 판단이 쓴 것 같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조치를 남북관계의 새 국면이라기보다는 기존 대남 공세 국면의 일시적 숨고르기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보류 조치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본회의가 아닌 예비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북한으로선 언제든지 군사행동 계획을 본회의 승인 절차를 밟을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한국정부산하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의 조치가 한국 정부의 향후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라며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대처와 4.27 판문점 선언 합의 이행 여부, 나아가선 한국의 대규모 경제 지원 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도 북한과의 교류 확대를 지향하는 문재인 한국 정부가 이번 국면을 겪으면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나 종전선언 촉구 국회 결의 등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노리고 있는 시나리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의 대남 공세가 단순히 대북전단 때문이 아니고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버리고 대북제재 노선에서 이탈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숨고르기 국면이 끝나면 미국에 대한 압박이 노골화되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특히 이번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한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지난번 당 중앙군사위부터 발표했던 북한의 핵 억제력 강화하는 거, 그리고 전략무기를 고도의 격동상태에 두겠다. 그리고 지난 12일 날 이성건 외무상의 담화, 그리고 오늘 나온 발표까지 그거는 결국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결코 핵무기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정화 고도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로 김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재일 부부장의 역할 분담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재일 부부장이 그동안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 차단,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남 강경 조치를 주도하는 악역을 담당했다면 김 위원장은 언제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이른바 남매 정치의 치밀한 셈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이번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하면서 김 위원장의 관련 사진을 관영 매체에 일절 싣지 않았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대미 또는 대남 직접 비난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김 위원장을 둘러싼 모호성을 유지함으로써 한국이나 미국을 향해 최고 지도자 간 유대를 통한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놓은 포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매 정치가 정교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고 특히 대남 심리전 무기로 전방 지역에 확성기를 재설치한 지 사흘 만에 철거 작업에 들어간 과정은 매끄럽지 못한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간단체가 뿌렸거든요. 저쪽이 정화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안정화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확성기도 무모한 선택이었고 그것도 바로 즉흥적으로 또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 김정은 씨 가족 정치, 남매 정치의 즉흥성과 이 불안정성 도처에 드러나고 있다. 이건 좀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건 기분이 안 좋죠.
전방지역 확성기는 성능면에서 한국이 월등해 과거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심리전 무기로 여길 만큼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확성기 재설치가 자충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군사 역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무인기 활용, 주민 감시용 체계 등 전방위적으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산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는 북한군과 연구소 등이 군사적 목적의 인공지능 AI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프리는 22일 발표한 인공지능, 전략적 안정성, 그리고 핵 위험성 보고서에서 북한의 AI 기술은 민수화 군사 부문에서 국제 제재 등으로 발전이 제한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발언 등을 토대로 무한한 전략 자산의 일환으로 간주해 수년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프리는 북한 내 총 85개 정부기관이 AI 개발에 관여하고 있고 이 중 37곳은 새로 설립한 대학들이라며 상당한 인력이 AI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표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AI가 당장 북핵 개발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지만 사이버 작전, 무인기 활용, 주민 감시 통제 등에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개발은 조선 컴퓨터 중심 산하 AI 연구소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97년 독자적 바둑 인공지능 체계인 은별의 경우 2010년까지 총 6차례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역량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의 기술 진전 사례로 김일성 종합대학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 인식 체계 용남삼 5.1과 자연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지문, 안면 인식 체계 신동, 김책대학이 개발한 다중 언어 해석 체계 등을 들었습니다. 가장 고도화된 인공지능 체계 역량을 선보인 사례로는 김일성 종합대학이 2016년 공개한 신층 실내망을 활용한 기계학습 연구 보고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빠른 속도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모방할 수 있는 AI 기술 초기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격 역량은 이미 이런 AI 기술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북한군 정찰총국 산하 121국 등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121국 산하 110연구소의 경우 컴퓨터 통제체계의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 공작과 전파 방해가 주요 임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121국 산하 91부대는 남한의 주요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위한 기밀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91부대의 핵심 임무는 미국의 핵 관련 명령, 통제, 의사소통체계 NCS의 교란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군 총참모부 산하 204부대는 사이버 심리전을, 31부대는 해킹 프로그램 개발, 51부대는 지휘 통제 체계의 통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시프린, 북한이 컴퓨터 운용체계 등의 취약점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공격하는 이른바 제로데이 공격을 한국과 미국 등의 여러 차례 감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AI 역량은 이 같은 취약점을 빠른 시간 안에 발견하고 공격하는 데 잠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미국의 NC3 체계 교란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 확장 억지력의 무력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시프리는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반도 비무장 지대에는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는 공동경비구역 JSA가 있습니다. 이달까지 이곳에서 유엔사 경비대대장을 지낸 션 머로우 중령은 비무장화 과정에서 북한군과의 상호 교감을 통해 증오와 불신을 걷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군 사령부 UNC 소속으로 지난 2018년 6월부터 이달까지 2년 동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경비대대장을 지낸 션 머로우 중령은 23일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판문점 비무장화가 특별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First time since the Korean War started that there were no weapons in Panmunjom. And so during the demining and the
버로우 중령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 윌슨 센터가 주관한 DMZ에서의 삶 토론회에서 JSA 경비대 대장 근무 경험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북한과 유엔 군사령부는 2018년 10월 25일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위해 JSA 내 모든 화기와 탄약 등을 철수했습니다. 머로우 중령은 JSA 내 유엔사 병력과 북한군이 상호 신뢰를 어떻게 키워갔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당시 유엔사, 한국, 북한, 3자 간 JSA 비무장화 현장 조사 중에 각측 병력들이 16시간 동안 함께 작업하면서 가족, 교육, 예술, 스포츠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점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래 그 어떤 상호작용도 없었던 양측 간에 매우 많은 교감을 나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머로우 중령은 남북 간 포괄적 군사합의 CMA 후속 조치로 지뢰 해체와 JSA 비무장화에 이어 감시 정보 공유라는 매우 특별한 조치도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In addition to the demining and demilitarization, we agreed to share surveillance. So all of the camera feeds from the North Korean Tactical Operations Center.
그러면서 판문점의 북한 전술 지휘소에 있는 모든 감시 카메라 자료들이 자신의 전술 지휘소로 바로 전달됐으며 유엔사의 촬영 자료 역시 북한 쪽에 공유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례 없는 군사 감시 정보에 대한 상호 공유를 통해 오히려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머로우 중령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 3자 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했을 때도 JSA 내 북한군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양측이 상호 교감을 이어감으로써 서로가 가진 증오와 불신을 조금씩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How hate and mistrust can be built and developed. But how something as simple as interaction.
머로우 중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DMZ를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감시 전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이 1953년부터 모색해온 항구적 평화와 상호 이익이 되는 비핵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큰 폭으로 떨어졌던 북중 무역이 두 달 연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 총서는 23일 공개한 무역 자료에서 지난 5월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이 6,331만 5천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인 4월에 2,400만 달러보다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크게 위축됐던 두 나라 무역이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중 무역은 1, 2월 두 달치가 합산된 무역액이 2억 8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 여파가 본격화된 3월엔 1,864만 달러로 떨어졌었습니다. 지난달 무역 규모가 최근 몇 달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5월 두 나라 무역액은 2억 7,538만 달러였으며 국제사회 제재가 가해지기 이전인 2015년과 2016년 5월에도 무역액은 각각 4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지난달 두 나라 무역에선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 증가가 수출 증가폭보다 컸습니다. 5월의 대중국 수입액은 5,856만 달러로 4월에 2,179만 달러에 비해 168% 늘었습니다. 앞서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북한의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점에 주목하면서 최근 북한의 수입품은 주민들의 민생과 연결된 생필품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A billion dollar increase in the deficit. And then in 2018, 2019, their exports of course collapsed, but their imports kind of maintained a fairly high.
북한의 무역이 무너지며 적자액이 연간 10억 달러가 추가된 2018년, 2019년에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던 수입액이 올해는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북한의 5월 수출액은 474만 달러로 전달인 4월에 220만 달러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수출이 호황이던 2016년 5월 대중 수출액 1억 8천만 달러에 비해서는 불과 2.6% 수준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11년 6월 24일.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탐험가인 하이럼 빙엄이 잉카 제국의 유적지 마추픽추를 발견합니다. 최근엔 다른 여러 역사학적 증거를 토대로 처음 마추픽추를 발견한 사람은 하이럼 빙엄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마추픽추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세상에 처음 알린 사람이 하이럼 빙엄이라는 데는 이견이 많지 않습니다. 오래된 봉우리라는 뜻의 마추픽추는 해발 2,400m 높이의 산 정상 부근에 있고 구름이 산 허리를 감고 있을 때가 많아서 산 밑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는 심한 경사의 비탈이지만 정상은 넓은 평원입니다. 또 공중에서만 볼 수 있어 공중도시라는 수식어도 붙습니다. 마추픽추는 1983년 페루 최초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1970년 6월 24일 미국 상원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만든 통킹만 결의안 폐기에 관한 최종 토론에 들어갑니다. 미국은 1964년 8월에 발생한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1965년 2월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은 북베트남 공습을 승인했고 3월에는 미 해병대의 다낭 상륙을 시작으로 미군 베트남 파병이 본격화됐습니다. 통킹만은 중국의 남해안과 베트남의 북부 해안으로 둘러싸인 만으로서 1964년 통킹만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군 제7함대 소속 구축함 두 척이 북베트남군의 어뢰종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통킹만 사건이 발생하자 린든 존슨 대통령은 의회 통킹만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결의안에는 미국 군에 대한 적의 무장 공격을 물리치고 더 이상의 침략을 막기 위해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취하는 모든 조치를 승인하고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해주는 사실상 베트남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결의안은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상원에서는 찬성 88표, 반대 2표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반전운동이 거세지고 행정부의 외교정책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결국 미 의회는 통킹만 결의안을 폐기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